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모든 걸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인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떡조각을 받은 후에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것은 자기의 생각이 들켰기 때문에 도망쳤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가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는 이상에 일을 더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팔자 그래서 유다가 나간 것인데 그건 유다 어떤 개인의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그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일은 유다라는 한 인간이 스승을 배신한 사건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본다면은 진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생각이 들어가서 유다를 조종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사탄의 일.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 이걸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굳이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다의 행동은 어떤 유다라는 인간 행동이 아니다는 겁니다. 유다는 단지 사단에게 붙들린 하수인일 뿐이지 정작 지금 일은 사탄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친다면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친다면 과연 사탄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치고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사탄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겠느냐.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탄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팔도록 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은 과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받게 하려고 유다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팔게 했더냐. 그게 사탄이 노리고 있던 목적이었던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사탄의 어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겠다. 십자가에 사형받게 하겠다. 이게 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런 시험이 나오고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산다. 또 이적을 보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한테 경비하면 세상 모든 영광 다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탄이 제시한 이 세 가지 것은 모두가 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고, 목표라고 살아가는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탄이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당시 그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세상을 보여주겠다,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한, 그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른 얘기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 이것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탄이 유다를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로까지 몰고 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음이 위기로까지 몰고 가겠다. 죽음이 위기로까지 몰고 가서 자기를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버리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는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세상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것, 이게 메시아 일인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동원한다면 결국은 누구 일이 실패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아들을 죽여서 세상이 자기 병을 살리겠다,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결국 사탄이 예수님을 죽음 이기로까지 몰고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 안 죽겠다, 내가 왜 죽노 이런 식으로 어떤 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탄이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일단 네가 살고 봐야지 세상 사람의 구원이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의 사탄의 사고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노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사탄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게 왜 죽노? 죽지 말아라. 네 권세 있잖아, 힘 있잖아. 그러니까 네 권세와 힘으로 십자가에 내려와라. 이게 사탄이 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그대로 죽으심으로써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그래서 그 죽으심 자체가 사단의 승리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죽는 것까지 마다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고 충성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뒤에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사단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승리가 영광이라 그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고난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영광이란 것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주님의 승리다, 그 승리가 영광이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죽으심을 두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승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권세를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하신 주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땅의 자기 백성 죄를 위해서 네 아들 네가 죽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린 사탄 사고방식과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가 없어가지고 남이 무시를 할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만약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면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나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죽노? 내가 왜 당하나? 항상 이런 사고방식이 살아있는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과 권세를 다 동원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서도 뭔가 권세가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그냥 죽어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승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린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로 살아가지를 않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남에게 지지 않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들처럼 잘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아는 신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왜 그러셨던가 항상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죽으시느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 주님이 사신도록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한 영광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영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3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영광을 얻었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때문에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들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아버지께로 영광이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런 얘기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이 뭐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본다면은 우리 신자에 있어서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 세상과는 무관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왕창 안겨줘가지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만약 그런 생각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 사탄의 생각이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준 영광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최고의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한테 바로 이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환경에서 뭐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한 데 예수님이 이제 33절의 말씀을 하죠. 그 33절을 보면은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들과 간다 이걸 말씀하는데 의들 간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걸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걸 얘기하면서 근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따라오지를 못한다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을 이미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7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의도로 가길래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헬라인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헬라인을 가르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헬라인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께 가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르친다면 유대인들은 그곳을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방이 사는 곳이니까.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그럼 이방이 사는 세계 아니냐. 아마 그곳을 하는 것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너희는 못 오니까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로 인해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에 끌어오겠다는 것. 이게 14장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지만 걱정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끄실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런 얘기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도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 내 종교심, 내 열심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근데 뒤에 온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따라하겠다. 죽기께 따라하겠다. 장담을 하고 예수님 그걸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예수를 못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힘을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내가 압니다.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믿음 방식이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실천, 자기들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따라가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준 계명을 그걸 잘 지켜가지고 나 있는 곳에 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3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힘으로 오지를 못한다 이걸 말했고 그럼 어떻게 오느냐 그걸 뒤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사랑 얘기가 튀어온단 말이죠. 목요일에 요한일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새 계명을 말하면 마치 계명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상입니다. 새 계명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옛 계명이 있죠. 그래서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 옛 계명은 구약을 말한다 새 계명은 신약을 말한다. 이렇게들 유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옛 계명은 십계명하고 또 구약에 나온 다른 율법들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에 안 나옵니까? 구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구약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그리고 레위기도 보면은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서도. 자 그렇다면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내용을 두고 본다면 절대로 구약과 다르다 이렇게 말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과 똑같은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그럼 결국에 율법의 내용은 구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건 옛 계명이고 신약에 와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새 계명이 되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 계명이 열 가지지만은 그걸 크게 구분하면 둘로 나눕니다. 뭘로 나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로 나눠 크게 둘로 나눠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이렇게 구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과연 옛계명이다 이렇게 하고 치워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옛계명이라면은 새 계명이 있으니까 사라지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러면은 구약이 옛 계명이다 십계명이 옛 계명이다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 십계명은 사라져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이라는 건 단순히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도 있던 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왜 굳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계명이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있지만은 결국 그 계명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구약의 옛 계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들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옛계명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가지고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계명은 새 계명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옛 계명은 인간이 실천하고 순종하면은 완벽하면은 너에게 복 줄게 이게 옛 계명인데 인간은 그대로 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새 계명은 인간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 이게 바로 새 계명의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을 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저주는 어떻게 저주받습니까? 그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저주 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옛 계명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과 정신이 똑같습니다. 근데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옛 계명은 인간 쪽에서 실천하고 노력해가지고 의를 얻는, 구원을 얻는 이걸 의미하는 게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는 것. 인간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는 것.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 새 계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새 계명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줄기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진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 그게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포도나무 얘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보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가 다르냐면은 가지, 줄기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란 얘기죠. 예수를 믿으란 얘기죠. 이게 새 계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힐 가능성은 구약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있죠.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가 지 홀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가지라고 하는 건 줄기에서 끊어지면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가지가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어보겠다, 뭔가 해보겠다 설친다면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옛 계명 아래 있는 모습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저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인간적인 도덕적인 사랑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 말고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라면은 그건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에게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외부에서 사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세상에서 말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끝까지 보여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할지라도 자기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 덮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써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 것. 이게 예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설사 제자들이 실수하고 저 길로 다시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라도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란 얘기죠. 그래 우리가 사랑한다 해봐야 기껏 나에게 도움되는 것 나에게 좋은 걸 사랑하는 그런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좋은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야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올 뿐이지 죽을 곳이나 어려운 길에 들어가면 원망해버리는 것 이게 우리란 얘기예요. 이웃 사랑한다 그래봐야 내가 미워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모습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내 허물과 내 죄를 내 죄악을 덮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있고 죄에 빠져도 내가 주님을 따라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내 허물과 나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쓰지 못 박은 장군이라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얘기는 이웃을 나와 다른 존재로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로 얘기라고 말이죠. 어떤 상대를 할지라도 나보다 그 어떤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존재로 얘기라.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에게 돈을 왕창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다. 너는 가난하고 난 부자다. 너는 내보다, 나는 너보다 잘 좋은 사람이다. 이런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이웃을 할지라도 나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다 그 말입니다. 허물이 있는 이웃 앞에서 나도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웃과 나를 다르게 본다는 그런 증거밖에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내 가슴속에 두고 살아가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게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면 항상 봐야 될 건 내 허물입니다. 내 허물을 보지 못하고 항상 너와 나는 뭔가 차별, 그런 의식, 그런 시각을 버리지를 못한다면 그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 혹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넌 틀렸다 이런 시각보다는 나도 예전에는 무지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했다. 그것처럼 저 형제의 무지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 말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 나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그런 행편인데 어떻게 나는 믿고 있다, 잘 믿는다 이런 그 자랑이 나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끌려가는 행편인데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린 한 사람도 예수께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항상 주님의 성령이 나를 고치고 깨닫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나를 끌어가고 있다. 나는 끌려가는 그런 그다음 제 그런 신세에 있다. 주님이 나를 끌어가지 않으면은 나는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한다면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뭔가 어떤 다르다는 나는 믿는데 넌 왜 안 믿는 거? 안 믿기 때문에 넌 나보다 못하다. 이런 식의 차별은 나오지를 않는 거죠. 안 믿느냐가 있을 때 오히려 그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안 믿는 나를 믿게 하신 것처럼 저 형제를 믿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라면 주님의 은혜가 그를 다스리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열매가 맺어진다.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웃에게 나와 같이 허물 많은 그런 존재로 보는 것, 그와 똑같이 나도 죄인으로 보는 것, 허물 많은 그런 존재로 보는 것, 그리고 내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의 피의 은혜가 그 허물을 덮는 것을 깨닫고 주를 믿게 해달라는, 그래 기도한다면 그게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이걸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할 곳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난 예수를 안다. 근데 넌 모른다. 이래버리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은혜와 사랑이 발붙일 것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끌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안 나온 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왜 안 나와 이런 시각이 아니고 나를 끌어오는 것처럼 저 형제도 주님 말씀자리에 끌어가 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냐. 그게 예수의 제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자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는 비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서로의 비교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팽개쳤기 때문에 그래간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은혜 덕분이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거 지금 여러분 주를 믿는 거 모든 것이다 하나님 날 끌어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긴다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세운다거나 자랑을 한다는 것은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은혜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보여지는 열매다. 항상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시면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을 지키는 그래간 모습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그래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소망을 하고 천국을 내 마음에 두고 살기에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악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이래간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믿는 것,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내 힘이 아니고 어떤 내 어떤 자질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이웃을 대한다 할지라도 나와의 어떤 다른 차별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죄인, 똑같이 허물 많은 그러한 존재를 보면서 참으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내가 대한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인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에게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라 했사오니 내가 받고 내가 깨달은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